모든 기도의 응답, 이 2013년 한 해 동안에 다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야베스는 성경에 어떤 인물인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지파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이런 복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다음에 그 뒤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 다음에 보면은 형제들보다도 더 존귀한 그런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3년 여러분 많은 새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3일 만에 한 번 정도만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계획하시면 여러분 1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를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학자들은 나눕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믿고 의인이 되었다. 그것을 믿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11장까지 주제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12장부터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살리라 파트가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라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새해 첫 예배,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해 아래 새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 저는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모든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께 가장 바라는 2013년도에 가장 바라는 삶이 있다면은 이 로마서 12장 1절의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mercy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원어의 뜻은 compassion, 이 아주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모든 불쌍하심, 그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애틋한 그 사랑과 마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내가 권한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것이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권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배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자리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는 그 권면의 말씀이 바로 예배 중심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인간적인 그런 모습일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그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일 때, 그때가 언제일까?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때는 바로 예배드릴 때예요. 집에서 생활할 때하고 예배드릴 때하고 많이 달라서 문제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때 가장 인간적인 인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인간을 만드실 때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하늘 새 땅에 가서 또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랬습니다. 매 안식일날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고 가나안으로 행군을 해나갈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1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각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서남북 세 지파로 나누어서 행군을 하면서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법궤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언약궤가 그들의 그 지파의 중심에 자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면은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산 제물로 사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물이 되려면은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죽기는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뜻을 죽이고 우리의 욕심을 죽이고 우리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12년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욕심들 그리고 우리의 자아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다.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예배로 드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는 그 권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2장 2절 말씀이에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예배의 삶을 사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변화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만나는 것이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화받는 게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시면은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정말 완전히 180도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서 정말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었는데,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를 받고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바뀌어졌고,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는 모습으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증거하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초대교 교인들이 바뀌어졌습니다. 복음의 사도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은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을 것인가? 제가 그것을 오늘 좀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2013년이 딱 되니까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1년간 앞당겨졌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2012년은 지나고 2013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이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 첫째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제가 지나간 책이지만은 좋은 생각이라는 여러분 잡지를 아시죠? 그 작년 5월 달에 있는 그 5월 호에 있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농장을 지나게 되었는데, 아니 그 농장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농장이 넓고 위치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농장이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농장에 있는 집은 아주 낡았고 그 모습이 너무 황량한 그런 농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려고 대문으로 딱 가니까 대문도 완전히 낡았어요. 그래서 제자가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욕이라도 좀 그래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을 두드렸더니 세 아이를 둔 농부 부부가 나왔는데요.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완전히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도 더러운 그런 누더기 같은 옷. 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밥 한 끼 얻어먹기는 틀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그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우리에게는 매일 몇 리터의 우유를 만들어주는 젖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젖소가 한 마리가 있대요. 그 중에 일부는 그 우유를 짜서 팔거나 다른 먹거리로 바꾸고 남은 것으로는 치즈나 버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근근히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못할 것 같고 해서 주인의 말을 듣고 제자를 데리고 스승이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저만큼 가서 제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 집에 네가 다시 들어가서 몰래 저 소를 훔쳐내어서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려 죽여라. 아이, 그래서 제자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평생 존경하는 스승인데 남의 물건을 훔쳐서 죽이라 그러니까 아이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스승님 도대체 왜 저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느냐고, 아이 저 집의 생계수단이 처소인데 그 처소를 죽이라니요. 아이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제자가 스승의 말을 거역했어야 되겠느냐? 아무 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스승이 무슨 뜻이 있겠다 싶어서 처소를 몰래 가서 끌고 나와서 진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몇 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몇 년 뒤에 그 스승과 제자가 그 농장을 지나가다가 아이 보니까 농장이 놀랍도록 변화가 된 거예요. 저 소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대문을 두드리려고 보니까 대문도 완전히 그냥 신식 대문으로 탁 치장이 잘 돼 있고, 두드렸더니 아이셋과 부부가 나오는데 아, 아이들도 옷을 그냥 너무너무 좋은 옷들을 입고 깨끗하게, 아이 뭐 성장도 벌써 잘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아이 부부가 그냥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절벽에 지 혼자서 나가서 떨어져 죽고 말았어. 그래서 절망하고 어떻게 먹고 살까 참 너무나 큰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이 다 힘을 합쳐서 농장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잘라내고 새로운 과일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 뒤에 면화 농사까지 지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나니 생활이 달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이 뭔가 하면은 그때 저 소가 절벽에서 지 혼자 나가서 떨어져 죽은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저 소가 죽는 사건이 그 가족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저 소가 혹시 없습니까? 그 저 소 때문에 영적 빈곤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겨우겨우 영적으로 연명해 나가는 그런 빈곤한 가운데 누더기 같은 그런 영적인 삶 우리는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일 먼저 이 농부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저 소만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소가 죽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농장을 가꾸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변화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 여러분, 예배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를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라. 첫째는 회중예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런 예배, 이것도 예배죠. 가정예배, 예배죠. 그리고 개인적인 예배,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의 예배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예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는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13년 정말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는 내일 좀 하려고 했지만 내일 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께서 안수식도 있고 또 우리 헌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설교가 한 5분이나 10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13년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변화되려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건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또 한 가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변화됩니까? 저는 참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이렇게 키워보시면 아이들을 막 야단치고 막 화내고 저도 이 두 아이가 저기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아빠가 안 됐을 때도 많기 때문에 제가 잘 말은 못하겠지만 막 그렇게 할 때보다도 그렇죠? 정말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변화가 돼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제가 참 이번 이 연초나 연말에 그 레 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를 영화입니까? 그게 뮤지컬입니까? 뮤지컬이라 그랬습니까? 하도 우리 제가 승 한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본 것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 저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설 그 빅토르 유고 그렇죠? 프랑스의 그 아주 정말 대표적인 그런 최고의 작가잖아요. 이 빅토르 유고가 30년간 구상한 끝에 쓴 불후의 명작이 레 미제라블이에요. 참 그 이 레 미제라블은 사실은 그 뜻은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프랑스 혁명 그 1800년대 초 그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죄를 지어도 금방 이렇게 풀려나고 그러지만은 돈이 없으면은 그렇죠. 뭐 혁명 시대니까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빵 한 조각 훔쳐 먹었습니다. 이 빵 한 조각 그거 뭐 얼마 되겠어요? 근데 정말 이 빵 한 조각 훔쳐 먹을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사회적 배경이 없었겠어요. 불쌍한 사람이.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빵 한 조각 훔쳐 먹고. 그래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감옥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탈옥을 네 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네 번을 시도하니까 탈옥할 때마다 형이 더해져가지고 19년 동안 빵 한 조각 훔쳐 먹은 것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어요. 19년 동안. 19 years. 그래서 이제 청년 시대가 다 지나고 중년이 되어서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록을 해서 보니까 세월이 19년이나 흘러버리는데 누가 자기를 기다려주겠어요? 아무데도 갈 데도 없고 뒤 돌아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런데 마침 미라엘 추교라는 분이 그 장발장을 집으로 불러서 잘 대접하고 하룻밤을 머물게 해줬습니다. 아이 근데 그 밥을 이렇게 하는데 귀한 그 거지같이 이렇게 해서 19년 동안 복역하고 돌아왔는데 잘 대접하느라고 은식기에다가 탁 이렇게 했는데 아이 그게 탐이 나가지고 훔쳐서 도망을 가다가 또 경찰한테 또 잡혔어요. 그 잡혔는데 너 형상에 어떻게 이렇게 은식기를 가지고 있느냐? 아, 이 미라엘 주교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준 겁니다. 아니, 너 말 못 믿겠다고 따라오라고 데리고 미라엘 주교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확인하려고 이거 진짜 당신이 선물로 주교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교가 경찰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발장에게 말한 거죠, 사실은. 왜 내가 준 선물을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만 가져갔느냐. 그러면서 은촛대까지 그에게 주었습니다. 장발장이 그 은촛대를 받고 비로소 사랑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장발장이라는 뜻은 제가 모르겠지만은 그 이름을 마들렌으로 바꿨어요. 마들렌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마들렌은 그 이렇게 요렇게 생긴 빵이에요. 빵. 과자예요. 과자. 그 프랑스 과자인데 이렇게 가운데가 좀 볼록하고 이렇게 줄이 가 있고 이렇게 된 건데 마들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맛있는 빵이에요. 여러분 빵을 훔치는 그런 사람에서 사랑이 그에게 주교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 그는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되어서 이제 가장 맛있는 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랑의 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 저는 참 이 메시아를 제가 새 결심을 했습니다. 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 말씀도 그렇고 이 예언의 신 이런 책도 그렇고 많이 읽는 게 절대 좋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장씩 읽고 묵상하기로 했어요. 아, 그랬더니요. 뭐 컨템포러리 월드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이거를 뭐 이분이 이렇게 제리 토마스 이분이 썼는데 제가 한 장씩 하루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요. 많이 그냥 읽어 나갈 때 하고 짧은 몇 장이지만은 한 장을 탁 읽을 때 하고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장을 지금 이제 4장까지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읽어 나가고 있는데 4장 오늘 4일이니까 4장 읽었어요. 4장 읽었는데 제가 이 메시아가 누군지 1장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책의 총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13년 우리 아침 기도회도 우리 선교회에서 계획을 하는데 아마 이 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분은 메시아 예수님은 어둡고 죄 많은 이 지구에 오셔서 거룩한 사랑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2013년도에는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바로 사랑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선포된 하나님의 생각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뭔 줄 아시죠? 바로 그분의 사랑의 생각, 그것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 곧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베푸신 깊은 사랑의 비밀, 그 이면에 감추인 목적에 대하여 영원토록 연구하게 될 것이다. 천사도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천사도 연구하는 주제가 바로 영원토록 연구할 주제가 바로 그 사랑의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갈바리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희생은 무아적인 사랑의 법칙이며 이 사랑이라는 말이 일장의 총 주제를 이렇게 다 들어가야 돼. 사랑의 법칙이 땅과 하늘을 위한 생명의 법칙임을 보여준다. 사랑의 법칙이 바로 생명을 위한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새겨 놓으셨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에 아버지의 사랑을 다 새겨 놓았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새겨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침필은 남아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인간이 망쳐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침필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과 사랑의 순환이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제가 읽으면서요 심오한 그 진리의 보석이 문장문장마다 번뜩이고 살아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분이 바라는 것은 오직 자원하는 사랑 그리고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노니 우리에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그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라는 것은 오직 자원하는 사랑 그리고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다. 사랑은 어느 누구에 의하여 강요되거나 명령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먼저 베풀 때에만 다시 돌아오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 인간을 구원하려는 계획은 사후 조치가 아니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 계획은 무아적인 사랑의 법칙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하나님의 보좌와 우주의 운행이 바로 이 사랑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사람들 가운데서 살며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대한 진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받아야 할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은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분의 의로운 선행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백성들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유대감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하였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런 자를 구원하는 일이 곧 완성이 될 것이다. 참, 야, 제가 참 이 일장만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아 정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도 계획 좀 하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양이 일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줄여서 현대 생활용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요,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일장씩 여러분도 계획하시고 함께 읽어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무아적인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날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완전히 장악해서 사랑의 강건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2013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행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흩어져